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께 모여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60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차례가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한 시간에 끝내지를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진행 중인데, 포인트가 세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포인트가 세 개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부분.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비록 그이 땅에 어떤 그 지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며 살아갔다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보게 될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이건 도대체 뭐냐? 이교도 신들이라면은 이해하겠는데, 이제 몰렉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제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냐?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이해가 잘안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창세기 22장인데요.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에서 여기까지의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영어 단어가 tempt로 되어 있습니다. T-E-M-P-T, tempt라는 단어로 이제 되어 있고, 이 동일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1장 1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해서 한글로는 둘 다 시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try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When he was tried, T-R-Y, try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영어 단어를 조금 구분하냐 하면, 여러분 중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말씀은 충돌하는 게 아니냐, 서로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느 면에서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어떤 데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창세기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 모순 아닌가?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tempt라는 그 단어의 용례를 그래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T-E-M-P-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 이제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1828년 웹스터 사전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런 사전에 보면은 이 tempt가 두 가지 용례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으로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entice, 악으로 유혹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한다, 입증하다, 이런, 그러니까 try 또는 prove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악으로 유혹한다는 개념과 뭔가를 시험해서 입증한다는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tempt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 때, 이때 영어가 tempt인데 여기도.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겠냐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그 의미인 그 악으로 유혹하다는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이 악으로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악으로 유혹하시려고 이런 개념으로 쓰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try 또는 prove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입증하시려고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냐? 창세기에서는 tempt로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 단어가 try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걸 좀 더 분명히 해준 거예요. 20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때의 tempt의 의미는 try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유혹했다는 의미로 이 tempt를 쓴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영어 킹잼 성경에서 우리말 그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tempt도 있고 try도 있고 prove도 있고 examine, trial, 그 다음에 essay라는 그런 assay, essay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크게 나눠서 악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해서 입증을 했다는 거냐, 요거를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그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고자 하셨다는, 뭐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전지하시다고 하는데, omniscient, 전지하시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으시다는 그런 의미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좀 또 이것도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하는 것까지를 딱, 그것까지를 딱 목격하시고 나서야 이제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놓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구절들로 쿡쿡 찌를 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구절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안 오라.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그제서야 습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직전까지는 모르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통과해서 그 입증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또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많아요. 여기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아신다며. 그러면 뭐 굳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끝까지 놔두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던 사실을 그 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목적과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위한 목적 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일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행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막상 그것이 그 현실 상황으로 닥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 일을 하도록 끝까지 놔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성경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확신하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확신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이건 인간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행위를 실제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모순처럼 보이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그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창세기 22장 그 1, 2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살아 죽고 나서 그드라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삭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온리선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약속을 따라 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조금 정보가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이걸 표현할 때 only s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유일한 아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이삭을 어떻게 부르냐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독생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독생자.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함부로 그냥 단어를 바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의도적으로 맞춰놓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비 같은 선에 대한 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다룰 때 좀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비 같은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하겠는데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당연히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심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 하더라도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다 하는 그 포인트를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바칠지 그 장소도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 내용의 핵심들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까지 그냥 진행되도록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하신 의도가 뭐겠냐?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입증하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인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구도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참 너무 친숙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게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지금 어디서 보여주고 계신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음에 내어줬다는 여기에서 지금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다.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구도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구약 성경에 only son이라고 되어 있던 걸 only begotten son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할 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이게 the only begotten son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로마서 8장 3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표현, 요걸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제지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표현을 왜 여기다가 써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미리 이삭 이야기에서 써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사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실제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속의 교리, 대속은 대신 속죄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것, 그 교리를 여기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2장 9절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두고. 왜 나무 위에 두냐면 번제 헌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 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이삭을 이제 누인 거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자,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삭을 정말로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in the stead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stead of. 지금 현대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 instead of를 쓰죠. 근데 여기 이제 요 구약 성경에서는 in the stead of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instead of. 대신에. 이삭 대신에 그 수량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신 죽는다, 누구누구 대신 죽는다는 이 표현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저주의 나무, 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게 하고 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아들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제시해야 하는 그런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의 교리가 아주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의로운 자로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대속의 교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로마서 5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9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이 대속의 교리, 이것을 성경이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를 수대양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가 봐 이러고 이제 끄떡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좀 전에 위에서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며.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대양이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며. 그런데 여기서는 또 수대양이 예수님,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는 어떤 존재가 또 필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야기와 그 어떤 실제 이야기를 그 모형과 예표로 사용할 때에는, 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한 인물이나 어떤 한 사건이 요렇게도 적용이 되고 저렇게도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형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모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구도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다는 그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칼을 들고 계신 아버지 아래에 누워있는 죄인의 모형으로 이삭이 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칼은 심판을 의미하죠. 모든 인간은 이 아브라함,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누워있는, 묶인 채 누워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삭은 죄인의 그 모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죄인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죄인 대신에 누가 죽냐? 숫양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숫양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 그냥 그 모리아산 풀숲에서 잘 뛰어놀고 있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숫양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뿔이 덤불에 걸리게 하셔서 이 이삭 대신 죽게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 숫양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삭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두 개의 모형으로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대속물, 대신 죽는 이 존재가 이제 수리양인데, 이 수리양은 그럼 누가 준비하냐? 이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아브라함이 마치 예언처럼 얘기하는 게 창세기 22장 6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자 여기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자기가 죽을 곳으로 가게 하는 이 모습에서도 나무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시죠? 여기까지 가는 길도 사흘 걸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함께 갔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수리양까지 덤불에 걸린 수리양까지를 예상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것까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예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 순간에 이제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한 이 구절을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표준역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이렇게 된 구문을 해석할 때 이 himself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친히 이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러저러한 글들을 다 읽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제 판단에는 우리 흠정역에 있는 대로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이 번역이 이제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 장소, 이 장소도 보니까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데 창세기 아까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이다. 모리아 땅의 한 산이다. 그러니까 줄여서 모리아 산인데, 그러니까 그 산이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인데. 우리는 역대기 하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는 위치가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위치가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이 그친 후에 하나님께 이 희생물을 드리는 그 장소,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소, 그게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장소로 되어 있고 거기에만 지금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일컬어서 무슨 가리봉동 성전, 뭐 화곡동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건 그거는 참 굉장히 큰 넌센스고 그것은 성경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전은 유일하게 그 지어질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성전이 모리아 산에 지어지냐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기 근 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그걸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고?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줘야 하는 그 모리아산 거기에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삭이 바쳐져야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 번만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아래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실제로 칼을 댈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밝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 이삭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이고 사실상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모형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삭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참 굉장히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여기 내 앞에 지금 이렇게 묶인 채 내가 그것도 묶었어요. 내가 묶어서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어요. 네. 그 아기 때서부터 그 기저귀 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 아기가 그 방긋하고 웃을 때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았고 그랬던 애예요. 얘가 이제 좀 성장해서 지금 잘하는 구실 할 만한데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얘를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칼을 들고 이 아이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면은 피가 쫙 터지겠죠. 그러면서 얘가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놔서 그 아이를 새카맣게 태워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칼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목을 따서 피를 완전히 다 쏟고 얘가 시체가 되고 얘를 새까만 죄로 태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얘를 일으켜 세우실 거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냐?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냐? 그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오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영 주실 생각이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이나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너가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걔를 죽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 살리실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건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씨가 번성해야 된다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질문을 또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이삭 말고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다른 아들 또 주시는 옵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좀 까칠해요.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은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낳기 전에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다른 아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삭, 이삭과 그 이삭의 자손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옵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졌던 아들이 죽은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의 구도, 이게 정확하게 신약의 복음이 말씀하는 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이게 이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이게 한 축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축이에요. 묻히셨다는 건 죽음의 확증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 가지고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거 죽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거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미리 온 인류에게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져야만 이 구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 성경 쓰여지기 2000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이 구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덧붙일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 세 사람 이야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삭이에요. 이삭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요거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 11장 12절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생식 능력만 이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100살쯤 됐을 때 이미 늙어서 죽을 상태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박경재님, 근데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100세는 뭐 중년 나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00세에 거의 다 죽게 된 뭐 늙어서 거의 다 죽게 된 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그 신체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생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17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또 여섯 아들을 더 낳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최소한만으로 말할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었던 그 생식 능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아까 그 로마서 4장 거기에서 그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19절 4장 19절에 로마서 4장 19절에 다시 보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폐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그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사라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나이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폐경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아나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살아나고 사라의 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헌신을 입증하시는데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 가르치실 수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인류에게 가르치고 모형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들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점에서 헌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는 그 신약 복음의 구도를 미리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누여 있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여기서 이 모형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가 있다. 숫양을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 이 대속의 교리. 대신속죄의 교리를 여기서 보여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신앙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미리 해놓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수밖에 없다. 이삭은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뭔지를 미리 보여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정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아브라함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큰 유익을 참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구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보다 근본적으로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려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는 그 요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임하시면 우리가 이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채어 올라간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을 그 그리스도인보다 순서상 먼저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 믿는다는 그 사실, 그것은 그 본질은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냥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구체적으로 믿음을 보여드렸는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동일한 믿음을 보여드리려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입증해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